두 시대의 전환점과 구속사를 좀 살피겠습니다.
역사적 뼈대를 다 살펴봤는데 이 역사적 흐름에서 반드시 두 시대의 전점, 두 시대의 전환할 때 이 전환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시대를 전환할 때 두 시대를 공유하는,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두 시대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 전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입니다. 자, 아담은 범죄 전 시대와 범죄 후 시대를 같이 뭐였어요? 공유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류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낙엽,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낙엽을 뭔지 알아요. 그죠? 낙엽이 떨어졌어요. 근데 범죄 전에는 낙엽이란 걸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무 이파리가 썩어지는 걸 존재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낙엽이 떨어질 때 울었어요. 그게 슬퍼서. 왜냐하면 무슨 시대를 경험했어요? 범죄 전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담만이 뭐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두 시대의 전환점에 있는, 두 시대를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몇 가지를 계속 살펴볼 텐데, 두 시대의 점점에 있는, 전환점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시대를 같이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의 두 시대의 전환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이 정리를 잘 들으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범죄 후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뭘 처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게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그에게 구원의 계획으로 그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담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두 시대를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느냐. 왜냐하면 이 시대와 이 시대를 넘어갈 때 그 충격이 커요. 그 충격이 큽니다. 그 충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느냐가 중요해요.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대 같아요? 누가 해당될 것 같습니까? 충격받은 사람 누굴 것 같아요? 그죠? 노아. 왜? 노아. 노아도 뭘 경험했을까요? 두 시대에 뭘 했어요? 창조시대에서 독점시대로 넘어가는 데서 창조시대를 완전히 뭐 했어요? 마감하는 거였어요. 뭘 끊는? 에덴 동산이 사라지고. 적어도 그때는 여러분 지금 불안감 같은 게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다 뼈대여서 뼈대.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석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건 다 뭐의 결과냐면 석유, 석탄 이것은 다 노아홍수의 잔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세상과 비교할 수만 없을 만큼의 깨끗한 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죠, 그렇죠? 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노아는 충격이었죠. 뭐가 없어졌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 왔어요. 너무 황량한 세상에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노아가 육식주의자가 채식주의였을까요? 채식주의였어요. 근데 이제 뭘 먹어야 돼요? 육식을 먹어야 돼요. 전에 채식주의자였어요. 네.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뭐 먹으래요? 고기 먹어야 돼요, 지금. 아우, 잘됐다. 그동안 먹고 싶었는데. 이랬을까요, 노아가? 노아가 육식, 여러분, 이렇게 채식만 평생 먹다가 600살 동안 채식 먹었어요. 왜? 네? 그러다가 여러분 각각에 바꾼다고 생각해도 그게 쉬운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제가 30평생 한 30년 가까이 채식하다가 이게 육식에 조금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먹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게. 예.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600살 동안 이렇게 채식을 했는데 육식한다는 것이 뭐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요. 먹을 게 없어서 먹어야 되는 상황. 그때 노아에게 뭐로 방주로 나타나셨어요. 그죠? 창조의 시대에서 족장시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물로 멸망하시면서 방주에 누굴 태웠냐면 노아를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살았죠. 갈대아 우르 한 2층 집에다 수세시 화장실에 나간 말이죠.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 당장 때려치고 어디 가래요? 한 번도 안 가본 가나안 땅에 가래요. 네? 가나안 땅 가래요. 시골 생활. 시골 생활하고 해보고 싶은 도시 생활하고 싶대. 농사 잘하세요? 아, 그런 시골 생활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이 시골 생활이지. 100% 실패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접고 갑자기 뭐 한다는 것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친족을 다 떠나.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안락한 생활과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고 산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가까운 요날 그게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뭐 마음만 뭐 까질 거 요즘 버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한 번간 못 와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네. 그런 요즘 같은 관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어떻게 내 친척을 떠나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분리예요.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 분리되어서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한 나라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자, 아브라함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세입니다. 이제 모세가 족장시대에서 출애굽 시대에 넘어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여러분 이제 족장시대의 끝은 애굽에서 끝을 냈습니다. 애굽에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200만 명 막 수없이 불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무슨 생활을 했어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를 하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여러분 광야 생활 여러분 종살이 쉽지 않죠. 동시에 여러분 애굽 생활이 처음에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그나마 생각한 것은 종살이 때문에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종살이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역이 너무 심해서 소망을 생각한 거예요. 그 이 세상이 너무 편하면 하늘나라가 별로 가고 싶을까요? 별로 안 가고 싶을까요?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좀 힘들어야 그나마 뭐가 좀 생각이 나요? 하늘이 그리워지고 아 그분이 빨리 오고 싶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생각났냐면 가나안 땅을 소망했습니다. 이게 이 다르죠. 이 틀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스타일도 바뀌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뭐 먹어? 이제 만나 먹어야 돼. 예전에 늘 뭐 먹었는데요? 고기 먹고. 네. 라면 먹고. 죠 뭐, 스프 먹고 말이죠. 파, 양파. 네. 근데 이제 맨날 뭐만 먹어야 돼요? 만나만 먹으면 달고 막 그런 거. 네. 양념도 없어요. 네. 한 만나 40년 먹어보세요. 항상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만나는 먹을 생각, 만나 때문에 정력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거기 보면, 그죠? 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세상적 욕망이 자꾸 어떻게 사라지는 거죠. 네. 그게 말씀에 대한 만나가 말씀 상지 아닐까요? 뭐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세상적 욕망이 자꾸 어떻게 끊어집니다. 근데 세상적인 것을 자꾸 보세요. 세상의 내차 그런 거 보면 되게 자극적이죠. 네. 되게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을 자꾸 어떻게 붙이고 욕심을 붙이고. 근데 이 시대는 무슨 뭐냐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열장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채워주시고.
만나라는 것이 열매예요? 뭐예요?
아! 만나는 열매가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 아니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에 그냥 동그래 진주처럼 생겼어요. 별사탕 아세요? 건빵 할 때 별사탕 아세요? 별사 하얀 거? 건빵에 별사탕처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죠. 훨씬 세미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왜 사람이 먹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죠. 달고 꿀처럼 달고 그랬어요. 네. 그거를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기도 하고, 네. 맷돌에 지어가지고 떡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부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쌀처럼, 뭐 이렇게 밀가루처럼,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만나예요. 이게 뭐냐 만나. 알겠죠? 만나가 맛있냐? 이게 뜻이야.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모세다음, 출애굽다음, 그 다음 세대가 또 바뀝니다. 계속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세대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이제 뭐 해야 돼요? 가나안에 정착해. 그죠?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착시대야. 목축업에다가 이제 무슨 목축업에서 무슨 업으로 바뀌는 거야? 농업으로 바뀌는 거야. 농업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 1세대는 농업을 배웠어요. 애굽에 농업을 했으니. 근데 2세대는 농업을 알아요? 몰라요. 광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을 몰라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농업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1세대는 죽었는데 뭘 있어? 걔네들 배워요. 누구한테 농업을 배워야 돼요? 예? 네? 하나님 제발 농업은 가나안 사람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가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냐면 우상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우상을 접하는 겁니다. 우상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농업을 배우면서 뭐가 접해지냐면 우상을 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게 농업이라는 어떤 그거를 기술이 없으니 잘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시킬 거 아니에요. 지배적이니까. 뭐 하나둘씩 배우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신을 빌까? 이 사람들은. 농업의 신. 뭐 이렇게 하면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농업의 신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스며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교할 때 어떻게 들은지 아십니까? 문화를 가지고 성교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기독교를 전파할 때 교리를 가지고 전파한 게 아니고 문화를 가지고 전파를 했어요. 그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이라는 것이 문화와 접촉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접촉이 흘러갔어요. 그러니 문화라는 어떤 이 농업이라는 것은 배우더라도 뭐는 하지 하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해. 다니엘은 뭘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바벨론 거고 배웠어? 안 배웠어요? 그럼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요? 아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화 배우고 신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과 사사시대 차이점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그들의 문화를 배워도 누가 더 탁월함을 증명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전도 당했잖아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전도 당했잖아요. 예? 그런 하나님을 해야 되는 것이 사사시대였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농업을 배우면서 뭐가 됐냐면 그들의 믿는 우상을 배운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여하튼 여호수아는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적 차이가 아시겠죠? 그 전환점이 그러니까 이 두 시대가 만날 때마다 강력한 전환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환점이 있었다. 시대 그냥 출애굽 시대가 사사 시대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시대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이제 시대가 전환이 있을 때마다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또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얘는 뭐 그냥 하나님께 다 버려주셨지만 이 사사시대는 목숨을 이 가난한 정복시대는 목숨도 걸어야 되고 또 문화 정착도 해야 되고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처음 나타났던 모습이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는데 이때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십니다.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절에 보면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여리고성 앞에서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 설명하십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표적인 신뢰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 싸움이 누구한테 달려있으면 나의 관계에 있음을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와 나와의 관계를 잘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누구의 신보다 그들의 신보다 내가 더 강하면 잊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잊었습니다. 그 잊은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마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게 사사들입니다. 네? 그 다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고 무슨 시대 넘어와요? 왕정 시대 넘어갑니다. 근데 야, 이 왕정 시대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사사와 왕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와 왕정의 차이. 예, 예, 자 일단은 사사는 신정 정치입니다. 무슨 정치? 신정 정치. 그리고 일단은 왕권은 신정 정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정 정치가 아니라 누구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정치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사사와 왕권은 왜 사사는 왜 신전 정치 왜 왕권은 왜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적 정치일까요? 신본적 정치라는 인본주의 정치예요. 왜 그럴까요?
왕이 크고
보여지고 사사는 안 보이지나요? 사사는 맨날 앞에 나가는데 전쟁 이기는데? 전쟁할 때는 항상 사사가 일어나고 재판할 때도 사사가 나타납니다. 왕은 안 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거죠. 맞아요. 자, 일단은 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뭐 고트를 잡으려는 건 아니고요. 자, 핵심은 그래요. 일단 사사와 왕정의 가장 중요한 세습이 안 됩니다. 사사는 세습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뭐 하세요? 직접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정이에요. 즉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뭐가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정 정치라고 합니다. 근데 왕정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세습합니다. 왕정은 세습이기 때문에 뭐가 안 이루어지냐면 신정이 이루어진 인본주의적입니다. 특징은 인본적인 흘러가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신정의 한정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가 되기 때문에 세습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 찾아보면 좋겠는데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을 반대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세습의 문제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셨어요. 뭘 왕정을 반대했습니다. 그 하나가 신전 정치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이방인들 보고 왕을 세우려 하는데 이거는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 신정 정치니까 나를 버림이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다음 문제를 얘기하죠.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왕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왕 하나 먹이려고 포도원 관리, 뭐 무화과 관리, 쌀 관리, 군대 장관 뭐가 많아요? 조직적인 것들이 아주 뭐가 많아야 돼요? 이게 세부적인 조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왕 하나를 뭐 하기 위하여? 건사하기 위하여 뭐가 뭐 많아요? 사사는 달랑? 혼자 하나면 돼. 그러면 하나님 일으켜가지고, 야, 알아서 뭐 하면, 뚜루루 보면 사람들이 뭐 하냐, 뭐 하죠. 그리고 전쟁 일으키고, 상비군이 없어요. 사사는 군대를 뭐요? 절대 못 건드려요. 다 흩어 보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얘 예비군이죠. 이스라엘 예비군이에요. 근데 왕은 항상 뭐 해야 돼? 자기 군대들이 항상 뭐 해야 돼? 모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백성들이 뭘 많이 거둬야 될까요? 세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담감이 많죠. 그걸로 인한 부담감을 누가 지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지겠죠. 거기에 대한 폐악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길 원한다면 하라고 이미 그걸 아시고 신명기 17장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들이 열방을 보고 뭘 하길 원하거든 왕을 세우기를 원하거든 허락하라. 그걸 이미 아셨어요. 그 일어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근데 그러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사사시대에서 왕정하면서 정은 완전한 뭐의 바뀜이에요. 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의 두 사람을 사무엘이 다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달라요. 자, 사울은 사람이 세운 것에 누구의 요구에 맞게 누가 원하는 마음에 부합된 왕의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사울 왕이에요. 다윗은 누구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누구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럼 사울 왕은 누구 마음에 합한 자예요?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물론 처음 시작은 아니지만 사울 왕은 사람의 마음과 같은 자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울은 무엇에 대한 표상이냐면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표상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을 합한 자, 마음을 합하게 할 수 있는 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뭐, 다윗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 언약이라. 다윗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 언약은 뭐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 메시아를 탄생시키겠다. 그래서 왕의 모델이 결국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 같은 마음이 합한 누구?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어떻게 합하게 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미리.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하는 그게 없습니다. 다윗이 표준이 아닙니다. 그냥 역대상 하 이걸 보시면 다윗은 표준입니다. 모든 왕은 다 다윗과 비교합니다. 다윗이 그냥 표준이에요. 7번 르호보암이고 자 르호보암은 다니엘 왕국에서 뭐로 분열 왕국으로 넘어가는 두 시대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아세요? 시편 자막 시가서는 여러분 우리 다음 살펴보겠지만 이 분열 왕국 시대를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가서는 분열 왕국 시대 이후로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시편 아세요? 시편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거의 다니엘 왕국 이전 겁니다. 단일왕국 몇 때까지 거의 시편 찬양이 흘러나오지 분열할 때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분열할 때는 뭐가 안 나와요? 쉽게 말하면 찬양이 안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 분열됐어요? 분열의 이유가 뭐예요? 제가 왜 붙여볼까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섬겼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분열이 됐습니다. 핵심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두 개를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길 수 없는데 이 나라가 뭘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이 나라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우상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에 두 신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북방은 뭘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네. 그래서 일찍 일찍 망했습니다. 이유는 선명합니다. 일찍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우상에게도 나눠지고 저도 여러분 얘기했죠. 우상은 왜 만들어지죠? 우상은 항상 우상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지죠? 그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안 되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거예요. 우상은 다 이기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냐, 우상으로부터냐에 대한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18장. 아합은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합 왕은 우상.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 대표적인 단어예요. 근데 엘리야는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한 것이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증명했습니다. 진짜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드디어
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하고 드디어 분열 왕국에서 이제 무슨 시대 넘어가면 포로 시대 넘어가는 것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다니엘은 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전쟁이란 개념, 전쟁이란 개념은 누가 더 센 신이냐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이 세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세요? 믿는 신이 누구 신이 더 세요? 전쟁에서 승리한 신이 더 센 겁니다. 그럼 바벨론이 믿는 마르독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신도 더 세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디 가서 바벨론에 가서 무엇을 증명하냐면 누구 신이 더 세다고 증명했어요.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함을 너희가 믿는 마르독 신보다 더 강함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디 갔어요?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주눅 들까 안 들까요? 이 포로로 잡혀갈 때 누구도 함께 갔어요? 하나님도 여기에 레위 백성 있는 곳에 누구도 갔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그 아무도 없네. 거기 멍하니 뒀다고 계십니까? 내 백성이 어디 계시는데? 어디 있는데? 바벨론에 내 백성 있는데? 누구도 갔을까요? 하나님도 그 바벨론에 같이 가셨겠죠. 거기 가서 뭘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이 믿는 마르독 신보다 누가 더 강한 마치 애굽에 믿었던 그 신보다 누가 더 강한 여호와 하나님 더 강함을 증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거죠. 여기서도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 꿈을 어떤 신도 풀지 못했는데 누가 믿었던 신이 다니엘이 믿었던 신이 증명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뭐 했어요? 풀뿌리 들어왔어요. 살았어 안 죽었어요? 누가 믿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살렸어요. 사장에서 이것은 내가 이뤘다 생각했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마르둑이 주신 게 아니라 여호와를 주셨다고? 그건 그때 느바네에서 개종했습니다. 개종. 오자 바벨론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의 의해서 망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에서 망했어요. 그럼 이런 역사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말은 여기서 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상 때문에 망했거든요. 근데 이 포로 기간 동안에 뭘 취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로부터 치유되는 겁니다. 아, 우상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구나.
여러분 다니엘 되게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유대 남방 유다 포로 사람들 중에 유명 인사였습니다. 에스겔이 알아요, 몰라요. 에스겔이 그 당시에 3대 의인 중에 다니엘을 줬어요. 다니엘. 보통 살아있는 의인 하면 다니엘을 저거 봐. 과거에 죽은 사람 적잖아요. 욥이 기적다가 다니엘. 자랑 최고의 자랑, 최고의 자랑. 누가? 그 다니엘의 행적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니엘이 왕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총리야. 누가? 우리 같은 포로인데 누가? 여러분 이게 다니엘, 여러분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니엘이란 급은 그냥 그 왕국에서 뭐 하셨대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들어가면 다니엘은 희망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니엘의 행적을 많은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뭘 가졌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러니 뭐라 에스겔이 그 평민이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냐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포로 시대에서 포로 귀환 시대 올 때 여호수아,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 이 사람이 다 포로에서 포로 귀환 시대 첫 번째 온 사람입니다. 바벨을 있다가 어디 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온 첫 번째 성전을 처음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 이 사람들이 처음 성전을 지었던 사람. 그래서 탈바벨식이라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성전을 지었냐면 성전 지은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누가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리니 성전에 나타나시리니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2장 7절에 만국의 보배가 이전에 지금 너희가 지은 이 성전에 임재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이 어디예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정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 시대의 전환점이세요. 어떤 시대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전환점을 갖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두 시대의 전환점마다 그 핵심을 이끌어 가신 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다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와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와 남은 자들 이렇게 이끌어졌는데 이제는 남은 자 열두 지파와 초대교회와 열방과 온 인류를 땅까지 증가해야 되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전체적인 신약이 큰 의미입니다. 자,
우리도 어디쯤 살고 있어요? 우리 어디쯤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코앞에 뭐가 있어요?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두 시대의 전환점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 살아서 어디 들어간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죽음을 맛볼 수 있지만 우리는 두 시대를 같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 두 시대의 전환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종말 시대와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의 전환점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의 언어들은 지금 아까 전에 살펴봤던 두 시대의 언어들, 창조 시대와 노아 홍수 언어들, 출애굽 언어들, 바벨론 언어들 이런 뭐 다윗 언약 이런 언약의 언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계시록에 다 써놨어요.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전환에 관련된 언어들은 다 기록돼 있어요. 계시록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지막 사는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종말의 시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누구보다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누가 있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뭐에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누가 가장 필요한 시대라냐? 네,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언제나 가장 힘들었던 그 시대, 전환점이었던 시대에는 누가 늘 강하게 계시되었냐면 그리스도가 가장 강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가장 유혹이 많은 시대고 가장 큰 환란이 예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그 어느 시대보다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